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국방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오늘 반도체와 핵심 광물, 기술, 우주 및 국방협력 판매 등을 아우르는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협정에는 미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인도의 반도체 시험 및 포장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의 27억 달러 규모의 계획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방위협력 분야에서는 인도가 미국산 공격용 무인기 MQ-9B를 도입하는 방안도 발표될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이 밖에 미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인도에서 인도 군용기용 제트 엔진을 생산하고 인도 영내 미 해군 함정들이 인도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협정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백악관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모디 총리는 오후에는 미 의회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연설하며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유럽연합 EU가 어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EU 상반기 순회의장국인 스웨덴 관리들은 이날 트위터에 EU 대사들이 러시아에 대한 11번째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며 제재 회피와 개별 목록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군이 사용하거나 러시아의 국방과 안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을 러시아를 경유해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민감한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에 러시아 판매 제한 조치와 러시아 국방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한 품목 목록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새 조치를 환영하면서 크렘린을 지지하는 기관들을 겨냥한 수출 규제 강화를 통해 푸틴의 군수 조달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13억 1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의를 공동 주최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와 함께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만나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승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참석한 피단 장관과의 회담에서 나토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스웨덴의 나토 동맹 합류에 대한 튀르키예의 지지를 권고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튀르키예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노력을 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자 같은 해 5월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지만 스웨덴은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동의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계기로 주요 7개국 G7과 유럽연합 EU 대표와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와 별도 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환경 보장과 민간 부문과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미얀마 국방부와 미얀마 군사정부의 무기 수입에 협력한 미얀마 은행 두 곳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범아군이 폭력적 억압을 위한 무기와 장비, 무기 제조용 원자재 구매와 수입을 위해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기관 등에 의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또 군사정부를 위해 외화를 취급 송금하는 국영 미얀마 무역은행과 미얀마 투자상업은행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은행은 미얀마 석유가스 회사 등 국영기업들이 국제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면서 이듬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군정 반대 민간인 3,600여 명을 살해하고 19,000여 명을 정치범으로 수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146개 나라의 성평등 상황을 조사한 2023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가 이상적인 남녀 평등 세상이 가능한 시점을 앞으로 131년이 더 걸리는 2154년으로 예측했습니다. 경제인력으로만 보자면은 남녀평등에 169년이 걸리고요. 정치평등 달성에는 162년이 걸리고 교육 부문의 남녀 격차는 불과 16년으로 나왔습니다.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는 세계 경제 포럼이 해마다 발표하는데요. 경제와 정치, 보건과 교육 전반에 걸쳐서 나라별 점수를 매깁니다. 이상적인 남녀평등의 기준을 숫자 1로 두고 이래서 멀어질수록 평등 격차가 커지는 걸로 해석하는데요. 올해의 세계 평균 지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락했던 교육과 경제 상황 개선이 반영이 돼서 작년과 비교해 0.3% 정도만 차이를 좁혔습니다. 2023년 기준 세계 평등의 우뜸 국가는 0.912점의 아이슬란드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나라가 여전히 세계 양성 평등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 사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위 자리엔 뉴질랜드, 또 7위와 8위를 지키고 있는 중미 국가 니카라과와 아프리카, 나미비아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미국은 정치 분야 격차가 커서 16계단 떨어진 43위에 있습니다. 105번째 자리에 있는 한국, 또 107위의 중국, 125위의 일본은 경제력에 비해 양성평등에서는 갈 길이 좀 먼 나라로 보이고요. 성평등에 있어서 세계 꼴찌로 부르는 부르카를 강제하는 복장 규정과 교육 제한 등의 여성 정책으로 악명이 높은 탈레반 정권의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입니다. 오늘의 시간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소식을 전하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북한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황해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도 뭐 이런 거 잘 모르시는데 북한
서울 중심 광화문 광장에서 한반도의 미래, 통일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행사가 열렸다는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곳 워싱턴 DC 6월 22일 목요일 오전 9시가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17도에 비구름이 잔뜩 끼었는데요.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로 보겠습니다. 6월 23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8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 23도에서 32도 예상합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바다 하루 종일 구름 많고 한때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1에서 2.5m, 먼바다는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물결도 하루 종일 앞바다에서는 0.5m, 먼바다에서는 1m로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31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는 20에서 32도, 개성은 18도에서 29도, 함흥 16도에서 27도, 원산 아침 최저 18도에서 아침 최고 27도, 청진 18도에서 24도, 끝으로 해산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7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방위산업, 기술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합의했다는 소식, 또 중국을 겨냥한 경제안보 전략을 공개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금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20일 뉴욕에 도착하는 것으로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고요. 20일 백악관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자, 지난 2021년 1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빈 자격으로 초청한 외국 정상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모디 총리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에 이어서 4월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부부가 국빈 방문했고요. 모디 총리가 세 번째입니다.
네, 자, 모디 총리가 그동안 미국을 여러 차례 왔었는데요. 그 사이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디 총리는 지난 2014년에 처음 집권했고요. 2019년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해서 지금까지 인도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5번 미국을 방문했지만 국빈 방문은 처음입니다. 로이터, AP 등 주요 매체들은 모디 총리의 이번 국빈 방문은 인도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거라면서 바이든 정부가 모디 총리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실제로요. 지난 몇 년 새에 그 세계 무대에서 인도의 영향력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이 안보협의체인 쿼드의 일원으로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을 넘어서 14억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떠오른 인도 시장을 향한 세계적인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고위관리들은 모디 총리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열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모디 총리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이네요.
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인도를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에 맞서기 위한 핵심 협력국으로 본다고 평가했는데요. 백악관은 정상회담에 앞서서 모디 총리의 이번 방문이 인도 태평양의 자유, 개방, 번영, 안정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약속과 국방, 에너지, 우주를 포함한 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두 나라가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특히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부문 관련 협력 증진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로 두 나라의 해상협정에 따라서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군 해군 함정들은 필요시에 인도 조선소에서 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국은 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인도 군용기용 제트 엔진 생산 공장을 인도에 설립하는 것에 합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제 무장 MQ-9B 해상 감시용 드론을 인도에 조달하는 계획도 합의했다고 미국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네, 첨단 기술 부문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됐나요?
네, 양국의 합의사항 가운데는 인도의 반도체 제조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인도 서부 구자라트에 반도체 실험과 패키징 장치를 위한 27억 달러 규모의 구입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자라트주는 특히 모디 총리 고향입니다. 이번 모디 총리 방문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더 많은 투자와 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모디 총리 방문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인권단체들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 안에서 모디 총리 정부가 야당, 종교, 인권을 탄압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상하원 의원 70여 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의 이 회담에서 인도의 인권 문제를 거론할 걸 촉구하는 연대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 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긴 하겠지만 훈계주는 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인도의 정치, 민주주의 제도가 어디로 가는지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인도와 인도 국민들이 결정할 거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은 보편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모디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난 후에 또 중요한 일정이 잡혔다고요?
네, 모디 총리는 상하원 합동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의회가 모디 총리를 초청한 건 한때 인권 우려로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이 거절됐던 지도자에게 드문 예우를 보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지난 2005년에 구자라트주 총리 시절 힌두교도의 이슬람교 학살을 방관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입국 비자가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한편 모디 총리는 이날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도 참석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또 단행하네요.
네, EU 유럽연합이 21일 러시아에 대한 11차 제재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U는 앞서 10차례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 기업들과의 거래 금지, 또 1,000명 넘는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EU 영내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등의 조처를 취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11차 제재 주 내용이 뭔가요?
네, 이번 11차 제재는 지금까지 단행한 제재의 허점을 이용해서 여전히 러시아와 무역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와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교역국이면서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를 통해서 제재를 피하고 있는 걸 막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EU 의장국인 스웨덴은 21일 트위터에 이번 추가 제재안은 러시아의 군사안보 부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 기술이 러시아에 수출되지 못하게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요 상품하고 기술이 제3국을 거쳐서 우회로 러시아로 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재안에 따르면 제3국의 어떤 기업이 EU산 제품을 수입해서 이를 다시 러시아에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등 러시아 주변 나라들, 또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 중국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EU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이들 국가에서 EU산 제품 수입이 급증하자 우회 경로 가능성을 우려해 왔습니다.
네. 자, 또 어떤 내용의 제재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이유는 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로 강제 이송한 데 연루된 개인 71명, 기관 33곳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이윤의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서 러시아 석유와 석유 제품 수입 금지 규정을 어기고 선박 간의 환적이 이루어진 걸로 의심될 경우에 EU 회원국에 항구 접근이 금지되고요. 또 국가 통제를 받는 러시아 언론사 5곳에 대한 면허 정지 연장을 금지했습니다.
네, 그럼 이 11차 제재는 언제부터 단행되는 건가요?
네,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서 이르면 23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1일 합의 소식을 환영하면서 이 새로운 제재가 푸틴의 전쟁 기계에 큰 타격을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에 구금되어 있는 미국인 기자가 법원에 출두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지난 3월 러시아 당국에 체포된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22일 모스크바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이 모스크바 법원은 게르시코비치 기자의 석방 요구를 거부하고 최소한 8월까지 구금할 걸 명령했습니다.
네, 자 현재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어디에 수감돼 있나요?
네,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 높은 모스크바 레포르토포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모스크바 법원은 지난달에 이 게르시코비치 기자를 8월 31일까지 구금할 걸 명령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그의 변호인단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네, 자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구체적으로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간첩 혐의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러시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려고 체포하려다가 체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르시코비치 기자와 소속사인 월스트리트 저널 측은 러시아의 그 같은 주장을 일절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불법 구금하고 있다면서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아, 유럽연합이 유럽 경제 안보 전략을 공개했군요.
네, EU 집행위원회가 20일 EU 경제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틀을 제시한 경제안보 전략을 사상 처음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한 양자 컴퓨터나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여타 이중용도, 지수 수출이나 해외 생산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네, 경제안보라고 했으니까요. 인공지능 같은 이 미래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걸 막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새 전략은 EU가 직면한 위험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이 위험들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집행위는 이들 위험으로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공급망의 탄력성, 중요 기반 시설의 물리적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험, 또 기술 안보나 기술 유출 관련, 그리고 경제적 의존성 무기화나 경제적인 강압 위험 등을 들었습니다.
네, 기술 유출 말고 공급망 문제 또 경제 의존도도 문제 위험으로 언급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14쪽 분량의 이 전략에서 EU 회원국들 사이에 불충분한 조정과 약한 무역 규정이 적들이 EU 경제와 제조업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면서 이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새 전략이 언급한 이 적들이라면 누굴 말하는 건가요?
네, 특정 나라나 회사 이름을 지적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경제안보에 아주 중요한 자원들을 한 나라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이 어떠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사례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략에서 잠재적인 적성국들이나 이들 나라의 회사가 항만이나 파이프라인 같은 주요 기반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또 EU 기업들이 첨단 기술이 들어간 군사용 제품을 잠재적인 적들에게 수출하는 걸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EU 외교관들은 특히 이번 경제 전략이 분명하게 중국에 대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새 전략이 민감한 시장이나 산업 비밀에 중국이 접근하는 걸 제한하는 데 있어서 EU가 미국과 어떻게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전략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가운데 하나이고 미국과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EU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관리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와의 일종의 경제적 단절을 어떻게 피하려고 노력하는지 강조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네, 뭐 중국을 염두한 그 전략이라고 하지만 EU가 중국하고는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중국 문제에는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리창 총리가 독일을 방문했는데 방금 언급한 그런 경향을 이번 방문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리 총리와는 달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공급망이라든지 중국 의존도 같은 민감한 문제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숄츠 총리는 어려운 현안은 피하고 대신에 기후, 청정 에너지 문제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자, 20일 공개된 경제 안보 전략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죠?
네, 이제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확고한 정책이 되기 전에 아마 몇 달은 이를 두고 토론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자신의 경제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전국 순회 방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탈세와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가 다음 달 연방법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국 8학년 학생들의 수학과 독해 성적이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내년 재선을 도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착수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3주간 미국의 투자라는 주제 아래 전국 투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투자라는 주제에 맞게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의제로 홍보하고 또 그간 이룬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선거운동이 될 거라는 설명인데요. 공화당의 대선 경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대응하는 선거전에 나서는 겁니다.
네, 3주간 바이든 대통령 혼자 투어를 하나요?
아닙니다. 대통령은 물론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처 장관들까지 투입되고요. 총 20개가 넘는 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홍보단은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등 남부를 비롯해 뉴욕과 버먼트, 워싱턴주 등 하와이 등을 방문합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 성과 홍보에 나서는 게 이번이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3월 초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은 미국의 투자를 주제로 전국을 돌며 미국의 투자 성과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2차 투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공식화하기 전이었고요. 지난 4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이후로는 이번이 첫 번째 투어이기 때문에 지난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의제를 홍보하고 또 그간 이룬 경제 성과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주로 어떤 점을 부각할까요?
네, 백악관은 이번 투어를 통해 미국의 투자 의제가 미국 내 제조와 인프라 재건, 일자리 창출 등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투어에서는 새로운 사업 확장과 자금 지원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 투어는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 미국의 경쟁력 강화, 인프라 재건과 공급망 강화, 청정 에너지 경제 구축,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미국 구조계획, 초당적 인프라법,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투어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26일 월요일부터 7월 15일까지 3주간인데요. 자, 투어 시작 시점도 눈길을 끕니다. 미 의회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2주간의 휴회에 들어가는데요.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시점에 행정부가 홍보 투어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백악관은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이 방문하는 많은 곳에서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이 합류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홍보단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좀 알아볼까요?
예, 백악관은 이번 투어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 홍보단이 미국의 투자를 통해 혜택받은 지역사회를 직접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시작은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주요 인프라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은 투어에 나서 소규모 기업과 미국 원주민 지역사회 등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역사적인 투자를 강조할 계획이고요. 질 바이든 여사는 보수가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정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네, 자, 부처 장관들은 어디로 갑니까?
네, 뎁 할랜드 내무부 장관은 하와이와 버먼트, 뉴욕주를 찾아 정부의 지원에 따른 산불 피해 복원과 해상 풍력 개발, 미국 제조 강화를 강조할 예정이고요. 톰 빌세 농무부 장관은 미시간과 아이오와를 찾아 바이든 정부의 농산물 가격 인하와 농가를 위한 새로운 시장 확보 노력을 강조합니다. 또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미네소타와 로드 아일랜드를 찾아 반도체와 과학법 어떻게 공급망과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했는지를 알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각 부처 장관들이 주민들을 만나서 자신들의 주무 부처 분야의 성과를 직접 홍보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외에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전기차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를 돌며 청정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투어에서 인프라법과 관련한 새로운 자금 지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하비아 베세라 보건후생부 장관은 정부의 의료비용 절감 노력을 알리기 위해 오하이오와 미시간, 뉴욕을 찾습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은요, 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당이 추진하는 이런 이 투자 지원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화당은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하원 세비위원회는 지난 13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청정에너지 확대 예산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공화당이 수백만 미국인의 가계 비용을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미국의 투자 의제에 주요 항목을 폐지하려고 하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은 이번 투어를 통해 이 의제가 미국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일자리와 기회를 창조하는지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죠. 헌터 바이든 씨가 다음 달에 법원에 출석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탈세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헌터 바이든 씨가 법정에 서게 됩니다. 델라웨어주 윌민턴 연방법원은 21일 바이든 씨에게 다음 달 26일 법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네, 바이든 씨가 검찰 측하고 형량 합의를 했죠?
맞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바이든 씨가 형량 합의를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바이든 씨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바이든 씨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형량 합의는 연방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바이든 씨가 다음 달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절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바이든 씨가 받고 있는 혐의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첫 번째는 이 탈세 혐의인데요. 바이든 씨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1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지만 관련 연방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다만 바이든 씨는 작년에 앞서 내지 않았던 두 해의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세금 체납에 대한 벌금도 냈습니다. 자, 또 다른 혐의는 불법 무기 소지인데요. 바이든 씨가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 중독자인 사실을 알고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해 관련법을 위반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혐의들이 심각한 범죄인가요?
법원 소리에 따르면 바이든 씨는 두 건의 경범죄인 탈세와 한 건의 중범죄인 불법 총기 소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탈세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요.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형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바이든 씨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씨가 검찰 측하고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공화당 쪽에서는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네, 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모 의원은 하원 감독위원회가 바이든 일가의 부패와 영행력 행사, 뇌물수수에 관여하고 있음을 밝혀낸 증거가 늘어나자 바이든이 송반망이 처벌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은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한 수사를 한 데이비드 와이스 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라고 지적하며 공화당이 주장하는 송반망의 달콤한 거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네, 갈랜드 장관 발언 내용 좀 더 들어보죠.
네, 스웨덴에 방문 중인 갈랜드 장관은 21일 스웨덴 법무장관과의 기자회견에서 헌터 바이든 씨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갈랜드 장관은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말했듯 나는 이 문제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전 행정부에서 이 문제를 맡았던 연방검사에게 맡길 것이며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이 문제를 결정할 정권을 부여하려고 했다며 그리고 결국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그러면서 이 바이든 씨 관련 질문은 해당 사건을 맡은 연방 검사에게 하라며 더 이상의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네, 자 헌터 바이든 씨와 검찰의 합의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로이터와 입소스가 20일과 21일 이틀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헌터 바이든 씨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었습니다. 공화당 성향 응답자는 75%가 헌터 바이든 씨가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답했고요. 반면 민주당 응답자들은 3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 미국 8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고요.
네, 흔히 미국의 성적표라고 불리는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NAEP 결과가 21일 공개됐는데요. 자, 8학년 학생들의 수학과 독해 부문 성적이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학은 1990년 이래, 독해는 2004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에서 8학년은 만 13살 정도의 나이입니다.
네, 자, 미국의 성적표라고 하셨는데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죠.
네, 영어 약자로 NAEP라고 하는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는 미국의 4학년, 8학년 그리고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입니다. 독해와 수학, 과학, 작문 등 여러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죠. 자, 이번에 공개된 8학년 성적의 경우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 전국 8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시험에서 과목별 8,700명의 성적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성적이 얼마나 떨어졌나요?
예, 전국 평균으로 보면 2020년과 2023년 사이 수학 성적은 9점이 떨어졌고요. 독해 성적은 4점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 성적을 보면 특히 상중 하위권을 통틀어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 당국자들은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진 점을 우려하는데요.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6점에서 8점가량 떨어진 데 비해서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12점에서 14점 까지 하락했는데 뭐 그러니까 거의 막 두 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인종에 따라서도 분석이 나왔다고요?
예, 인종에 따라서도 성적 차이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독해 성적은 2020년과 비교해 대부분의 인종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수학 성적은 아시아계 학생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메리칸 인디언, 이 미국 원주민 학생들이 가장 크게 하락했는데 20점이 떨어졌고요. 자, 13점이 하락한 흑인 학생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인 학생들은 6점이 떨어졌는데요. 아시아계 학생들은 2012년부터 큰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오랫동안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미켈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이 최신 성적표가 팬데믹이 학생들의 학업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NAEP 시험을 주관하는 연방교육부 산하 국립교육통계센터의 페기카 소장은 팬데믹이 막 시작했을 당시에 10살이었던 현재 8학년 학생들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성적 부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연방정부는 지난 2021년 개인 지도, 이 튜터링을 확대하고 여름 학기 수업을 개설하는 등 13억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카 소장은 21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기대했던 학업 성취 회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학생이 대면 수업을 받기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지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관련해서 여전히 우려되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2023년 1월에 시작한 118대 의회 하원에는 많은 소수민족 그리고 여성 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원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는 건국 초기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하원 의원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두 번째 시간으로 인종과 성별 등에 관련된 기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e Cuban people's oppressors will not hesitate to use this embassy as a spy hub.
지난 2015년 7월 20일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소속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하원 의원이 워싱턴 DC의 쿠바 대사관이 문을 연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로스 레티넨 의원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중남미계 여성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제41대 의회가 끝나가던 1870년 12월 12일 하원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연방 하원의원인 조셉 레이니 의원이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어난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레이니 의원이 하원에 입성하고 7년 뒤에는 처음으로 중남미계 하원의원이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주의 로무 알도 파체코 의원으로 그는 공화당 소속으로 6년 동안 하원에 재직했습니다.
December 7, 1941,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다음 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원에서 단 한 사람이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바로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원인 몬태나주의 지넷 랭킨 의원이었습니다. 여성운동가였던 랭킨 의원은 앞서 공화당 소속으로 1916년 11월 선거에서 당선돼 이미 한번 하원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랭킨 의원은 시간이 흘러 1940년 선거에서 당선돼 다시 하원의원이 됐고 다른 여성 의원 8명과 함께 한 회기를 활동했습니다. 1957년 1월 3일 최초의 아시아 태평양계 하원의원인 캘리포니아주의 덜립 선드 의원이 취임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선드 의원은 인도계로 6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1964년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계 여성 하원의원이 하와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일본계였던 민주당 패시 밍크 의원으로 1965년부터 1977년까지 재임한 뒤 1989년에 다시 선출돼 2002년 9월에 사망할 때까지 하원에 몸담았습니다. 또 1968년 선거에서는 최초의 아프리카계 여성 하원의원인 민주당 셜리 치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하원의원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두 번째 시간으로 인종과 성별 등과 관련된 기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꿈은 혼자 꾸면 꿈으로 남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됩니다. 1989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의 슬로건 중 하나인데요. 최근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에서 한국 시민을 위한 특별한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체험 부스 현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예원 기자입니다.
퍼즐이라서 이거 각 도인 것 같거든요. 이게 저희 한반도 각 도인 것 같은데 각각이 다 모이면 우리 한반도가 하나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색칠을 해보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의 체험 부스. 이곳에서 한 한국 시민이 한반도 지도에 무궁화꽃 스티커를 붙이고 색색깔 화려하게 색칠하고 있습니다.
굿이죠, 굿. 꼼꼼하시잖아요, 일단. 거기에 색채도 완전 배합이 끝내줘요. 아, 지금 퍼즐인데 우리나라 지도를 구별해놓은 거에 색칠을 예쁘게 해서 여기 자기만의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올해로 창립 34주년이 된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한국의 통일여성단체로 통일교육과 통일공감대 확산, 그리고 한국 시민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과 해외 협의회까지 활동 범위가 넓고 그만큼 회원 수도 많습니다. 4천여 명이 넘는데요. 현재 단체를 이끄는 제10대 안준희 총재에게 이 단체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저희 단체는 중앙회를 비롯해서 전국 17개 시도 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7개 시군구 지회와 그 다음에 20개 나라의 해외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다른 단체하고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중앙의 자문기관부터 중앙의 이사, 그 다음에 시군구 지회장, 전국 시도협의회장, 정책연구위원, 이 분야에 탈북민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탈북민들하고 괴리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책 집행까지 모두가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게 적이고요.
더불어 안준희 총재는 탈북민이 함께하는 통일여성단체이자 또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통일단체라고 소개했는데요.
제가 이제 단체 대표 맡은 제가 한 지금 6년째인데 제가 들어와서 연령대를 확 바꿨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60, 70대가 주로 이제 임원들이었었는데 지금은 최연소 지회장이 24세부터 그 다음에 정책연구위원도 대학생도 있고요. 다양한 층이 이렇게 아우르게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행사를 해도 그냥 매번 왔던 분들만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호국 보훈의 달 해갖고 현장 체험이 있는데요. 해군 이함대 평택에 있는 안보공원하고 현장을 갈 거예요. 그때 갈 때도 이번에 가는 인원도 거의 실행 인원만 빼놓고 안 가본 사람들만 가고, 그 다음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해갖고 그래서 자녀나 이웃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새롭게 해서 이게 기대 효과를 높이고 또 하게 되면 이런 노력들이 통일을 앞당기는 자양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나 안준희 총재는 젊은 세대에게 이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아, 왜냐면 통일은 우리 세대보다는 미래 세대가 앞으로는 진짜 현실적으로 닥쳐서 해야 될, 부딪혀서 해야 되는데, 어른 세대들은 지금 통일을 강조 안 해도 그 중요성을 다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 밀고 나가고 추진해야 될 세대는 미래 세대예요. 그래서 미래 세대한테 정말 통일이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6.25 전쟁을 겪은 어떤 그 과거, 그런 어떤 분단의 역사를 아르켜서 미래에는 그런 고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역이 바로 후세대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통일 여성협의회가 마련한 체험 부스에는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열렸는데요. 성남지구의 김대옥 회장입니다.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자기만의 지도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거 가지고 직접 소장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린이, 뒤 학생들이 많이 체험하는 부스여서 어른들보다는 일단 아이들에게 통일에 관한 걸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어디에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평양하고 백두산. 일단은 평양이 북한 수도고요. 그리고 백두산은 저도 가보고 싶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니까 가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현장에서 이 체험 행사를 돕는 한 탈북민을 만났는데요. 한민족 통일 여성협의회에서 중앙회 이사로 활동하는 마순희 씨였습니다. 마순희 씨는 그동안 탈북민을 위한 동료 상담사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분이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활동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어요. 세소 있을 때 이 단체가 그때 탈북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걸 계속 해왔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탈북 학생들을 연결을 해주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장학금 받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 단체하고 계속 연계되어 왔고 오늘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한민족 통일여성협의회가 통일운동을 하면서 우리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좀 소외되고 참석은 하지만 우리가 직접 동참을 하는 이런 거는 거의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민족 통일여성협의회는 우리 탈북민들이 이 활동을 같이 하니까 이게 저희한테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이 활동이 내가 하는 그 내 일처럼 이렇게 열성을 내게 되더라고요.
마순희 씨는 오랜 시간 단체 활동을 하면서 같은 고향 사람인 탈북민과 탈북 청소년들을 도울 때 가장 큰 자긍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나이가 70이 많이 넘었어요. 그래서 퇴직을 했고요. 저희는 해마다 1년에 4-5차례 바자회를 해가지고 돈을 다 모아서 탈북 청소년들한테 장학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로서 더 잘 참가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긍지감 같은 게 더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바자회를 해서 한 푼 한 푼 모은 돈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이제는 다 졸업하고 가게에서 일하는, 가게 사장을 하는 청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설날 그때 되면 문자로 막 인사가 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받았던 걸 잊지 않고 이 사회에 잘 정착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러면서 마순희 씨는 소외된 탈북민을 돕는 다른 활동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남북하나재단에서 또 작은 자조 모임을 조직했어요. 매 아파트 단지마다 그 단지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이렇게 작은 소모임을 조직했는데, 그것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예, 우리 탈북민들 중에 정말 아프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밖에 안 나오시는 분들 한 명 한 명을 손잡아 정말 끌어내서 같이 산에 산책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무료함이나 외로움, 고독감 이런 거를 덜어주고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좀 활력 있는 생활을, 정착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참가하면 아 이게 너무 좋은 걸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같이 손잡고 산책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같이 북한 음식 만들어 나누어 먹기도 하고 한 걸음씩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고독사 뭐 아니면 소외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마순희 씨는 탈북민을 위해 자신이 도울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전했고요. 체험 부스에 찾아온 한국 시민들의 체험도 함께 도왔습니다. 현장에서는 한국 시민 최지영 씨가 한반도 지도에 나눠진 북한의 각 지역에 색칠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죠, 빨리. 남한은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북한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황해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도 뭐 이런 게 잘 모르시는데 많은 서울 시민하고 많은 전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찾는 이 광화문 광장에 이런 행사를 하는 건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 강민주 씨와 최수인 씨는 북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북한을 여행할 수 있다면 평양과 함경북도를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광화문 산책하다가 처음 봐가지고 친구랑 들어왔는데 이거 체험해보시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북한을 이렇게 상세하게 본 거 처음이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새로 왔어요. 한 번도 이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인데 이렇게 한번 체험함으로써 더 환기시키고 통일에 대해서 좋은 것 같아요.
지도 보면서 북한 지리랑 전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북한 지리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면 좀 더 높은데 함경북도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쪽에 약간 금강산, 백두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서 그쪽 가보고 싶네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예전 같지 않다, 한물 갔다, 전성기가 지났다, 한창 때가 지났다는 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 are you doing? It's been a while since we last caught up.
Oh, you know how it goes. I'm over the hill now. Life seems to be moving at lightning speed. How about you?
I hear you. Time flies. I'm right there with you. Over the hill and feeling the effects of it.
Age is just a number, they say, but sometimes it feels like my body disagrees.
I hear you loud and clear. It's a constant reminder that we are not as young as we used to be.
존을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더니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했네요.
I'm over the hill. Over the hill.
언덕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절정, 전성기, 한창 때가 지나갔다. 한물 갔다, 예전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대화 해석해보죠.
It's been a while since we last caught up. It's been a while.
꽤 됐어요.
Since we last caught up.
우리가 마지막에 얘기 나눈지.
Catch up.
따라잡다는 뜻도 있고 오늘 대화에서는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것을 의미하죠.
It's been a while since we last caught up.
우리가 마지막에 얘기 나누고 꽤 시간이 됐네요.
You know how it goes.
세상 일이 다 그렇죠.
That's the way it goes. I'm over the hill now.
나는 이제 한물 갔어요.
Life seems to be moving at lightning speed.
인생이
lightning speed.
번개 같은 속도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I hear you.
당신 말이 들려요.
I heard you loud and clear.
그러니까 동감한다,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I heard you loud and clear. I hear you loud and clear.
당신의 말이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고 선명하게 들린다는 말이니까 당신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동감한다 그런 뜻입니다.
Time flies.
시간이 비행하네요. 그러니까 참 빠르다는 뜻이죠.
Time flies.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네요.
Over the hill and feeling the effects of it.
예전 같지 않고 그 효과를 느끼고 있어요.
Over the hill and feeling the effects of it.
한창 때가 지났고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Age is just a number, they say.
사람들이 말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But sometimes it feels like my body disagrees.
그러나 때때로 내 몸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느끼죠.
It's a constant reminder that we are not as young as we used to be. It's a constant reminder.
이것이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네요.
That we're not as young as we used to be.
우리가 예전처럼 젊지 않다는 것을 한물 갔다, 전성기가 지났다.
I'm over the hill.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re you doing? It's been a while since we last caught up.
Oh, you know how it goes. I'm over the hill now. Life seems to be moving at lightning speed. How about you?
I hear you. Time flies. I'm right there with you, over the hill and feeling the effects of it.
Age is just a number, they say, but sometimes it feels like my body disagrees.
I hear you loud and clear. It's a constant reminder that we are not as young as we used to b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전성기가 지났다.
I'm over the hill.
한물 갔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My body is not what it used to be.
예전처럼 젊지 않다.
I'm not as young as I used to be.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영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